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4월부터는 8번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강의 자료를 두 페이지를 제가 보냈는데 강의 자료를 앞뒤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일부러 강의 자료를 한 페이지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뭐또 다른 얘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죠. 자, 제 강의 처음 들으세요? 이 강의? 한번 들었어요? 네.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막 질문, 강의 시간에 질문하고 그럴까봐 걱정하는데, 대답 담당자가 여기 앞에 계십니다. 대답 담당자가 여기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 몇몇 있습니다. 대답 전문, 뺀질뺀질하게 잘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격감 전혀 없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양갱만 주면 뭐 되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 책은 고전 텍스트인데 꽤나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언제지? 6월 26일이구나. 6월 26일 월요일에 요 시학 우리가 강의가 다 끝나는 게 아마 6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8번 하고. 여기 어디, 여기서 시흥 가까워요? 시흥 중앙도서관? 거기에서 고전 읽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뭐 7월, 아무 때나 제가 편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요거 끝나고 다음 주에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고전 읽기 목적과 방법. 그죠?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아주 흔한 건데, 오늘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고전, 우리가 이게 낡아빠진 2500년 전에 고전을 읽어서 도대체 뭐할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같은 거, 이거 넷플릭스에 보면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야? 그렇죠? 뭐, 한국의 드라마, 잘 만들어진 드라마만 열심히 보고, 그것의 문법을 우리가 터득하기만 하면, 시학 이런 건안 읽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고전 뭐 아주 명저, 뭐 노자 도덕경 뭐 그런 거 읽고 공자의 논어를 읽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시학같이 이렇게 유희를 다루는 고전 텍스트 읽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도 시학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특강을 할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 레터링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말 못하는 사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여기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후보 연설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게 시장에 가서 안 들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늘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들어봤어도 안 들어봤다고 합니다. 들어봤다고 하면 이제 뭐 어쨌냐, 더 질문, 어드밴스드 퀘스천이 나올까봐, 아, 저놈한테는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되겠구나. 그죠?
네.
안 들어봤다고? 아, 알겠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혼돈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그랬지만, 사실은 공자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자 말을 그만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자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풍해진다. 다언사풍이라는 말이 있죠. 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자 도덕경은 예전에는 그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텍스트로서 널리 이해가 되었는데, 그게 의외로 잘못된 해석이고, 노자 도덕경은 말하자면 독재자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는 텍스트다라고 하는 게 요즘 주된 해석이죠. 된 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되겠지. 독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옛날 독재자들 얘기고, 오늘날의 독재자는 말을 잘해요. 어쨌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번지르르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은 정신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서 그 정신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까지는 목표가 뭐냐? 명료한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정신을, 그 언어를 통해서 정신을 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천만 경기도민 시대를 맞이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는데 제 목표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사람들은 인구가 800만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경기도민이 되는데,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덕을 닦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훌륭한 것은 훌륭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방구석에서 훌륭함이라는 건, 훌륭함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훌륭함입니다. 방 안에서 훌륭함은. 그런데 제가 동국대학교 졸업했어요. 흔히 그러죠. 기독교 학교 다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게 되고, 불교 학교 다니면 스님들에 대해서 아주 왼수가 된다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면은 그 불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선불교가 특히 그럽니다. 저 깊은 산 속에서 암자에서 혼자 돋닦으니까 바깥에 나오면 아는 게 참으로 이 참혹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이게 속된 말로 너덜너덜한 인간 인성이 있는 거야. 제멋대로 하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의 훌륭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건 알겠다.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 제가 특강을 한 정치라든가 수사기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치약하고 무슨 관계예요? 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이 치약 드라마에 관한 얘기인데, 이 드라마, 고대 그리스에서의 드라마는요, 넷플릭스에서 혼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학습의 도구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민들이 드라마를 꼭 보러 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퍼블릭 굿이, 공공재로서 있던 물건, 공공재로서. 그러니까 시가 뭐냐? 고대 그리스에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시는 퍼블릭 굿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선, 이거 이제 공공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 굿이라고 하는 단어에 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화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 굿즈를 하면은 굿즈가 뭐예요? 굿즈를 뭘 어떻게 본 얘기예요? 굿즈지 그냥, 그지? 굿즈가 뭐냐고 왜 물어봐? 굿즈는 굿즈지, 그죠? 물건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공공재라고 그러죠. 공통의 영역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재화. 그래서 공공재라고. 그러니까 공동선, 퍼블릭 굿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선이기도 하고 공공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재라는 말하고 선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서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도 혼자 방에 앉아서 즐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의 사물입니다. 공공의 사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지금 올해부터는 수원시 직영이에요. 지금 강의하는 거 공공재죠.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전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읽고 혼자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혼자서 재밌는 거 여기 나와서 떨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너 혼자 재밌지. 우리까지 재밌을 이유가 뭐 있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혼자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 영역에서, 공공기관에서 이걸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재미있는 것이고 공공재라고 알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제가 이제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여기서 생쇼를 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공공의 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공공의 선에 기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교양을 확장시키고 깊이 있게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시 그러면 전철역 그 스크린 도어에 그 차폐막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김소월의 시가 써 있어요. 그쵸? 제가 김소월의 시가 써 있어. 그런데 그거 보면은, 김소월의 시가, 그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중국의 시가 됐건 우리의 뭐 저 천구 영원이나 이런 데 담겨 있는 시가 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그 사적인 거죠. 사적인 거죠. 시 좋아하세요? 혹시? 아, 이 지금 한 번만 좀 쉬어야 되니까. 5대 1로 합시다. 쉬운 거는 하고 어려운 건 이쪽을 하기로 합시다. 예. 네. 얼마요? 얼마 없죠. 화가 많이 나요? 시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취향에 관련된 질문은 시 안 좋아해요? 왜? 아,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 안 좋아요. 제가 제 아내가 저기 문학 전공자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에 자기 책을 가지고 왔다. 시집이지. 돈 주고 샀네. 돈 주고 사더니 무슨 형편이 좋은가? 그죠? 읽을 돈을 소설을.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시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국어 선생님 시인이셔서 나중에는 그 동국대학교 국문과 나오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쟤인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시를 시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국어 과목에서도 고전 문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있는, 이게 그 국어 선생님이 그 윤석성 선생님이셨는데 시인이에요. 수업 시간에 딱 잊었어요. 이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 한 구절 읽고 좋지 않아. 선생님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상태가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양아치들은 선생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서정시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서정시입니다. 서정시, 그렇죠? 그래서 서정시니까 뭐 200의 한시나 뭐 이런 것들 서정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우리의 정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런 것을 갖다 서정시에 그 중국에 저는 이제 시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시 이론들은 꽤나 열심히 읽었어요. 시 이론들은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할 거면 강의자료 썼겠지만 녹정기미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에다가 근거를 두되 화려하게 꾸며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서정시의 기본적인 작법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건을 갖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논어에 네. 공자 논어에 그 공자와 제자들 간의 제자들의 대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묶어놓은 논어에 보면은 논어 위정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정편이라고 하는 것은 논어 이 편 제목이 정치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 사상에 관한 텍스트인데 그러니까 위정편에 보면 시 300수는 시300수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사무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런 얘기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요 시300수라고 하는 것은요, 공자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재가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공자의 교재는 무엇이었겠는가? 뭐였겠어요? 어려운 거요.
공자의 교재.
공자가 학생들한테 저 강의 자료를 나눠주듯이 공자도 뭔가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공자의 교재. 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삼경이 공자의 교재. 삼경 주나라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서는 공자 이후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 사서라고 하는 사서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거는 송나라 때고, 공자는 여러분, 자, 모여서 공부합시다. 근데 이제 주간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개가 공자의 교재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공자는 주역은 2편 3절. 그 주역, 그 대나무, 저기 주간을 묶은 끈이 세 번 끊어질지 읽었다. 많이 안 읽은 거예요. 세 번 끊으니까. 왜냐면, 대나무를 가죽줄로 묶어놓으면은 금방 끊어지지. 그리고 공자 책을 좀 험하게 다룬 거야. 예? 그렇다고 봐야 돼.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재본 잘, 실재본을 했다든가 이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2편 3절이란 말을 여러분들 과잉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자님보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자료는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몇 테라바이트 시기의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생각이 짧은 거야, 생각이 짧은 거야. 생각이. 여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면 현명해진 거, 함께 공부하면 또 뭐 행복해진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공자님 같은 사람이 혼자서 공부해서 흥미지고, 우리 혼자 공부하면은 잠만 오고, 함께 공부하면 놀고 싶어진다. 이렇게 써놔야 돼. 이렇게. 그러니, 여기 뭐야, 도서관 강의를 듣자.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 이 글로벌 평생 학습관에서 이런, 그런 모토를 하는 건 좋지 않아. 혼자 공부하면 졸립고, 그죠? 함께 공부하면 독서 모임 사람들 놀러 가자고 안 그래, 회장님 지금? 그죠? 나한테 보내. 놀러 가자는 사람,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괴롭힐 테니. 여럿이, 봄 되면 지금 다들 벚꽃놀이 갔어요, 안 갔어요? 벚꽃놀이. 네, 진짜. 3월 말에부터 이 강의를 시작을 했어야 돼. 그래야지 벚꽃놀이를 막는데. 아, 진짜 벚꽃놀이 심각해. 벚꽃놀이가 심각해. 심각해, 벚꽃놀이. 어제 제가, 저기,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 감사원 직원들 교육하는데, 어디 가는데, 비 와가지고 벚꽃 다졌더라고. 그런데도 마장호수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도 그냥 거기 벚꽃 구경 오는 사람들이 화요일인데, 평일날, 오후에, 차들이 드글드글드글 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썩을 놈들 아니냐. 벚꽃을 다 없애버려야지, 천지에 공부를 들어놓고 벚꽃놀이만 다녀. 여튼 공자님은 시경과 서경과 역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서경은 뭐냐면 주나라 때 정치 관련 텍스트들이고,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를 묶어놓은 게 아니라 시사, 커런트 이슈예요. 이걸 이제 시사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의 일을 운율에 맞춰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경은 정부 문헌이고, 오피셜 도큐멘트고, 시경은 커런트 이슈들을 묶어 놓은 것이에요. 노래방 가사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시경에 들어있는 문헌의 300, 문헌이 300수라고, 시 300이라고 부릅니다. 시 300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예전에 나온 일종의 그 주나라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텍스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그 말이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나쁜 생각을 안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 시 사무사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사무사라고 얘기는 공자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시경에 나와 있는 얘기. 시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 사무사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가, 위정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정자 정치가를 갖다 다른 말로 옛날 여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정치가라는 말을 써서 위정자라고 썼죠. 정을 하는 사람, 위정자, 그죠? 그거예요. 위정자라는 말이 논어에 나온 거예요,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디오르백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응? 싸구려 에코백 써야지. 그렇잖아? 그게 뭐, 디올백을 탐하면 뭐야? 정치의 사악함이 있는 생각이다. 여기 보면 이제, 시경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정자들은, 거기 이제, 옛날에 중국의 이제 주나라에서는, 말을, 들판에다 말을 놓고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한테 풀을 뜯게 하는 장소가 농사 짓는 곳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시를 읊었어. 아, 말에게 풀을 먹이는 장소가 전답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 말을 키우는 곳을 보니 위정자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걸 알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말을 놓고 키운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생업을, 그 이제 시의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의 생업을 사마 기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사, 사마 사작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말을, 이거 this예요. dislike예요. 그러니까 thinking about the horse like this예요. 말을 이처럼 생각하는구나. 말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답에 멀리 있다가 말이 와서 전답에 있는 그 식량에 해당하는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시가 시경에 들어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마 사작이다. 사무사 사마가 사작. 말을 위정자의 생각에 나쁜 게 하나도 없구나. 말을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다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거는 뭐냐? 당시에 이 공자가 생각하기에 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시라고 하는 건 김소월의 시, 그 다음에 뭐 김영랑의 시, 뭐 이렇게, 뜰 아래 반짝이는 햇발같이, 뭐 이런 것처럼 반짝반짝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에도.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죠? 그 만당기의 이상은의 시, 그 유미주의적인 시 있잖아요? 그런 시들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나,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세계에서도 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이런 것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서정시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고 이걸 시사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커런트 이슈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은 이러한데 어떻게 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작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훌륭한 시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심조룡이니 뭐 이런 시 작법이 있는데 그것은 동아시아 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한문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한문학과에 가면 그런 걸 배웁니다. 한문학과에 가면 그러니까 한문을 배우는 학과가 세 개 있죠. 한문학과, 그다음에 중어 중문학과, 그다음에 동양철학과. 세 군데가 있죠. 세 학과가 항상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한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그다음에 동양철학. 이게 한 사람들이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인 사람은 한문학과를 나와서 동양철학을 한 사람이 갑이에요. 예전에 후배 저 있어요. 저 고전번역원에서 기획실장도 하고 한문학과 나와가지고 저기 동양철학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이죠. 그쪽으로는.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막 읽고 그러지는 않아. 한문학도 아주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오랜 영역이 있겠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 뭐 이런 거 있죠. 레이버 앤 데이스, 일과 나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곳에 해당합니다. 시예요, 그것도. 헤시오도스의 시. 그리고 호메로스의 서사시, 시죠. 근데 분노를 노려서 시의 여신이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그쵸? 그 이제 일리아스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다고 해도 야단 안 쳐요. 다 읽었으면 오히려 내가 거짓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읽기 어렵죠. 그런 것도 시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 호메로스가 사람들 앞에서 쭉 읊어. 그러면 이제 그것만 듣고 있는 애들이, 젊은이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걸 듣고
졸릴
것 같아? 맥이잖아요. 대답 잘해봐요. 광분 하겠지. 나도 아킬레우스 같은 놈이 돼야지. 그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학교마다 학교 학급 문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위인전 세계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획 위인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만 특정인을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사자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요. 그거 읽고 독후감서라고 그러는데 너무 안 되겠는 거야. 내가 그걸 읽었다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읽었다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거 읽지 마라. 독후감 쓰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70년대 살아있는 사람인데 시인 박목월 그 사람이 위인전을 써가지고 화권문고에 이제 그 필리핀의 대통령 막사이 사인이 인도의 간디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살아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 그 사람 그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 광주에서 서울로 전학으로 왔는데 이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읽어가지고 독후감 쓰라니까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그거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 안 쓴다고 티 안 난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오전반 70명, 오후반 70명 아니야. 안 가도 돼. 가서 그런데 그럴 때니까 그냥 안 썼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젊은 청년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지 음유 시인들이 그걸 읊어주면 그걸 들으면서 아 나도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디세이아를 들으면은 오디세우스의 모험 얘기를 들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공공재로서 그런 점에서는 공공재로서 소비가 되는데 이제 그런 서사시가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아는 소포클레스라든가 에우리피데스라든가 아이스킬로스라든가 이런 드라마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 중에서도 소포클레스의 작품 최고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죠?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죠. 마케도니아 사람. 여러분 잘 지금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거 잘 알아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저 중간에 뭐 다른 짓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80년에 철학과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2023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네. 중간에 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여기 회사도 다니고 땡땡이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제하더라도 어쨌든 횟수로는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인가? 40년이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철학과에 입학하고서 지금까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학에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20%에서 25% 정도 됐던 때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가가지고 삼형제의 장남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가문을 빛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빈둥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무슨 과가 제일 좋겠어? 그죠? 저 집 아들은 왜 대학교를 나왔다는데 왜 놀고 있어? 그럼 철학과 나왔자고 하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철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뭐를 해야 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계속해요. 지금도 저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누가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데가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봐요. 공부법 막 메모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공부 이런 공부야. 돈 안 되는 공부. 짤데기 없는 공부. 요거 하는 것에 대해서 궁리를 많이 해요. 사실 이 공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누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 많이 이제 궁리를 해보고. 사실 나한테 공부 잘하는 분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따라하기 어렵죠. 못 따라하니까 화가 많이 날 거야. 굉장히 어렵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이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헬라스에, 그러니까 그 발칸반도의 아테나이의 귀족 집안 자식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귀족 집안의 자식이야. 그런데 자기가 뭔가 뜻을 가지고 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개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잘 안 됐어. 그리고 자기의 선생인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그 독배를 마시고 죽고 소크라테스가 못생겼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인종차별은 안 하는데 못생긴 사람을 차별하고 얼굴에 살만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은 없어요. 문화적 동화주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밤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만 사람이라도 김치 먹으면 차별 안 해. 한국 사람들 문화적 동화주의가 강해. 그죠? 한국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요. 저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공부 못한 사람은 차별해요. 공부를 못해도 좋은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또 차별해요. 근데 어쨌든 이 플라톤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허접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에서 1등 시민이에요. 전쟁터 다 나왔어. 1등 시민입니다. 이해가 되죠? 소크라테스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테나에서 전쟁터 나가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전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무슨 의장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1등 시민이에요. 1등 시민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테나에는 혈통에 의한 뭔가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말 그대로 각각의 개인이 시민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인정받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1등 시민이고 플라톤은 옛 전통의 귀족 집안의 자제인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가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정통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테나의 정통파. 정통파들은 뭐예요? 곁눈질을 안 해. 앞으로 전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전진만 하는 사람.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일정한 정도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테네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그 현실적인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버린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도를 좀 깨우친 사람. 약간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채널 A에서 이제 섭외를 할 수 있는 정도.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읽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야기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플라톤이 그랬을 때문에. 그럼 소크라테스가 원래 무슨 말을 했느냐를 알아보려면 사실은 플라톤의 대화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텍스트를 읽는 게 더 빨라. 이른바 소크라테스 학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즉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는 훨씬 더 그 가르침이 아테네라고 하는 동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인류 보편의 얘기에 훨씬 가까워요.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에 가까워. 소크라테스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야기보다는 자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다룬 텍스트가 있습니다. 대화편이. 그게 파이돈이죠. 파이돈 맞지? 파이돈 편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는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에, 자, 플라톤이 자기가 제자잖아.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럼 그 장면에 자기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없어. 플라톤이 그 장면에 등장하지 않아. 자기가 썼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 스승의 임종을 쌩깐 거죠. 쌩깐 걸로 돼 있어. 플라톤이 쓴 텍스트에는. 왜 그랬겠어? 객관식으로 해줄게. 1번. 막판에 소크라테스 갑자기 미워져서. 2번 급똥. 3번. 쓰다 보니 이건 너무 낯간지러워서. 있기는 있었는데, 있었다고 쓰려니까 낯간지러워서. 4번. 그냥 약 먹어서.
1번.
1번이 뭔데요? 4번 가다 보면 1번 잊어버렸죠, 지금. 뭐였어요?
갑자기 미워져서.
갑자기 미워져서. 그쪽에 가깝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조금 다른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이거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저의 뇌내망상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가르침의 티칭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아주 일관되게 정말로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좋은 것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그 좋은 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철학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알아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플라톤의 대화편 전체가 다. 좋은 것은 무엇이고, 좋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좋은 것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된 애들은 어떻게 줘줘야, 아, 그런 얘기는 없구나. 네. 조져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 훌륭한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학 선생이고, 그들은 철학자. 저는 필로소피 티처고, 그 사람들 필로소퍼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아무리 그 많은 대화편 전체를 다 털어도, 조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음을 실현하고 알아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음 이론론자예요, 이 사람은. 조음에 대해서 하는 얘기. 다른 거 얘기 안 해. 그런 거 돌볼 틈이 없어. 자기 인생에서 이 조음 이의 것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음을 알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 그냥, 아테네 교회에다가 아카데미아를 짓고, 거기서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아테네 시민들한테 잘 가르칠까, 이거 궁리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과에서 강의 요청하도, 아, 나 바빠.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치기 바빠. 이렇게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식 엘리트죠. 그리고 자기에게 배운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를 원했죠. 공자도 그랬던 거예요. 공자도 엘리트예요. 지식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 중에 좀 덜 떨어진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어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논어도 그러니까 공자 이렇게 논어 읽어보면요. 아 이건 이런 애들한테 애들이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가리가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괴롭힌다고 공자가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그 선생님 밑에서 좀 오랫동안 좀 시다발이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 이건 애들 죽이는구나. 전혀 양아치 취급을 하는구나. 자기 밑에. 그래도 월사금 내고 배운 애들을. 무료 강의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읽어보면 느낌이 있어요. 노노라고. 제가 노노를 처음에 딱 읽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여기 철학과를 다닐 때 읽는 거하고, 한 40살쯤 되었을 때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 논어에서 살짝 말하자면 논어는 후대 공자 후대의 삼전자 제자 그러니까 증자의 제자들이 그 편집에도 가담하고 그랬거든요. 공자의 논어에서 가장 이쁨 받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아내는 일찍 죽어서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제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아내를 높이 추켜 올릴 수 있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증자 있잖아요. 증자가 가장 찬양을 받는데 논어 텍스트를 김우라 H가 쓴 책에 보면 그러니까 논어가 어떻게 편집되었는가 이걸 보면 증자의 제자들이 상당 부분 논어 편집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계 스승을 높이는 공자님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논어 읽으실 때 그냥 아내 정도만 그러니까 마찬가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하고 다릅니다. 소크라테스하고 다르고 조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조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눈만 뜨면 조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까? 그럼요. 그럼 나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침에 어때요? 요즘에 조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조음에 대해서요?
안 해도 돼요. 뭐 우리가 플라톤이라고. 플라톤 텍스트 읽어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조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플라톤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 마케도니아는요, 특정한 지역을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헬라스 지역에, 그러니까 이라버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리스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같지 않은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여러분들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정복했잖아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이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저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하고, 그때 이후로 마케도니아하고, 지금, 현실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 지금도 왼수예요. 그쵸? 지금도 왼수입니다. 그때의 원한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단, 우리가 뭐, 라면은 먹을지언정 어쨌든 축구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 문제는 따로야. 어쨌든 일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하고 축구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변두리에서 온 사람이요. 변두리의 천재.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죠. 아리스토텔레스. 보세요. 변두리에서 온 사람은 응용력이 강해요. 근데 변두리에서 왔지만 플라톤 시대의 아테네 사람들 못지않게 굉장히 탁월한 스칼라시를 가지고 있어요.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이게 정통적인 것을 내가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이걸 나 습득해서 내가 플라톤의 뒤를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살짝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 아카데미아의 2대 원장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씨. 이제 그다음에 험한 말, 그다음 눈으로 욕하고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정복한 다음에 왔는데, 그럼 아테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리케이온 학당을 하다가 다시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 발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그 말을 했다고 해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발로 떠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소크라테스 죽인 거고 한 번은 나를 죽인 것이다.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 했으면 없고 그냥 아, 더러워. 먹고 살만한데 아빠가 의사인데 뭐 먹고 살만하지. 그러니까 떠났겠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고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보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실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망했을 리가 있나? 실망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가서 공부를 졸라 잘했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떠났어. 내가 실망했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지. 딱 답이 나오죠. 당연하지. 동국대학교에서도 안 됐는데 서울대학교 되겠어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교수가 됐으면 여기 있어. 글로벌 평생학과 왜? 글로벌을 왜 가? 내가 필동에 있지. 교수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뭘 생각하면 안 돼. 스승님은 막, 네?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 더군다나 동국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지. 금방 아시겠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조음 따져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음을 따져 묻자 이거야.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론적으로만, 플라톤은 이론적으로만 따진단 말이죠. 그럼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고, 조음이 있음을 증명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야, 내가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삽니까? 몸에 안 좋은 것도 먹죠. 예, 네, 그쵸. 몸에 안 좋은 거 뭐, 근데 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먹어요.
아, 양갱은 몸에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못 끊잖아. 그죠? 데미소다 애플 못 끊는단 말이에요. 응? 데미소다 애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 몸에 안 좋은데 좋단 말이죠. 탄산수를 못 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3월하고 10월에 강에 와서 주치의한테 가면 탄산수 아직도 먹냐? 그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내가 탄산수 먹는데 네가 보태는 거 있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플라톤처럼 좋음이라고 하는 걸 실천하려고 하면 숨막히 죽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신압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은 짓을 하다 보면 좋음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야 이리 와봐라. 야 자식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리 와봐.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플라톤의 말이지. 응? 필레보스. 플라톤의 필레보스는 좋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얘기. 플라톤의 플레보스를 내가 설명해. 야! 그러면 애가 어떡하겠어요. 아빠 그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애가 좋음을 알기도 전에 자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좋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나 하게 해. 예? 손흥민 선수 봐요. 운동장에 휴지 떨어졌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본받는다잖아요. 요새 EFL 축구선수들이. 생각해보세요. EFL 축구선수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축구 잘한다고 싸가지 없겠어요. 손흥민은 반듯한 학생 아니야? 그러니까 휴지 주니까 애들 다 다니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손흥민이 야 이 자식들아 뭐 해봐. 나 주장인데 늘 휴지 주소라 이 개새끼들아. 이런다고 하겠어요? 그냥 지가 좋은 행동 하나를 하면서 아 거기에 좋음이 묻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도 생각해 이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는 것과 그다음에 그걸 살아가면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요 문제의 차이를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여기 니네들 연극 보러 다니지 마라. 이 드라마 보면 다 이게 어? 아킬레우스처럼 나쁜 놈만 되고 오디세우스처럼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만 느끼게 되고 개판된다. 연극 보지 마라. 플라톤은 연극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극을 꼭 끊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맨틱 코미디 재밌는 게 있다 이거야. 요새는 재밌는 게 없어서 안 보지만 어쨌든 어? 볼만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에 순전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헤도네, 그러니까 헤도네가 이제 쾌락인데 그 쾌락이라는 게 꼭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순전한 의미에서의 감정을 갖다 이게 정말 찜찜한 것을 털어내므로써 우리가 명쾌하고 퓨리파이, 정화되어서 맑은 정신을 가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드라마입니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예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학 작품도 아니고 삶, 암과 삶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드라마를 이렇게 본 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쓸모가 없는 것이 남아있는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감사교육원에 강의하러 왔는데, 감사교육원은 교육운영1과가 있고, 운영2과가 있어요. 운영1과는 감사원 자체 교육을 하고, 운영2과는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에 이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와서 위탁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표준 말하자면 감사 기법을 배워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와요. 뭐 육군 5 군수 지원 사령부에 뭐 감사실에 있는 사람도 오고. 이런 단체가 있나? 뭐 게임물 시민 위원회도 있고. 근데 어제 진짜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이 어제 여기 강원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그 영화 카지노와 그 카지노가 얼마나 고증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서로 또 업무 협의를, 아니, 제가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요즘에 전 세계 카지노 현황이 어떤가, 아시아의 카지노 현황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카지노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디즈니인가? 최민식 씨 나온 거. 열심히 봤더라고요. 잘 만들어졌습니까? 아, 그 필리핀 카지노, 아, 이게 우리도 업무차 좀 열심히 봤다는, 그걸 업무차 봤다는, 그런 게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뭐 최민식이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그것까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업을 한다. 알아보세요. 이런 거, 학습관 공부해오러 와서 이런 멋진 용어를 배우고,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 여기 교도소 담장위, 여기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이라면 여기 담장위를 걷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꼭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수하게 어떤 감정이 쫙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하고는 다르게, 그냥 바른생활 선생님들이죠, 이 양반들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면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런 오늘날에도 읽을 만한 텍스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뭐냐? 자,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보고 있는 저 드라마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하고 그 드라마의 본질적인 측면을, 원리와 구성을 따져보기도 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문해 이론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은 문해 이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문해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걸 잘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을까도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서사시도 아니고 서정시도 아니고 드라마고, 드라마는 드라마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져묻고, 그다음에 그 드라마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감정의 퓨리피케이션, 순화, 정화를 이룩하게 할 것인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금했던 바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5분만 쉬었다 하십시다.